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한 명이라도 더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도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하는 열정이 보여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제가 다리를 다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동네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추석된지 또는 구정인지 모르지만은 서울에 나갔던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화장실이 제일 걱정입니다. 이 화장실에 옛날에 시골의 화장실은 좀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집 어머니가 그 벌레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휘발유도 뿌리고 또 시골에 가면은 물고기 잡았던 옛날에 사이나라는 이런 종류, 개스 종류도 있었는데 그것도 더 뿌려가지고 다 벌레를 죽이려고 뿌려놓았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다 내려왔죠. 한참 식사하고 나서 그 과정에 이제 아버지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분도 좋고 하니까 담배를 꺼내 물고 피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담배 피우는 건 맞는데 끝나고 나서 원래 하듯이 밑에 던졌는데 그게 폭발했습니다. 가스가 폭발하듯이 휘발유가 불이 붙어서 엉덩이고 화상이 다 붙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셨다고 온 교회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다쳤으니까 화상을 입었으니까 병원에 심방을 가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병원에 심방을 가서도 웃고 돌아오면서도 웃고 이건 뭐 엉덩이가 화상이 났으니까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한참 동안 이런 인사가 있었대요. 집사님 봤어? 뭐 병원에 가서 그 화상을 그거 뭐지 그 기부스를 해가지고 달아놓은 거 봤냐고 담배 피우지 맙시다라는 캠페인입니다. 특히 장로님은 담배 끊어야 된다는 캠페인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기부스 달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사야 40장에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복음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Behold your God. 이 말씀은 세상을 향했던 어떤 기대도 이제는 다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가지고 집중하라는 말이죠. 세상에 산만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Your God is here. 바로 여기 계신다고. 이 말은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속에 두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보다도 더 귀중한 것으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이죠. 쓸데없이 이것저것 마음속에 가슴판에 담고 쓰레기통 만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담아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Here is your God. 바로 여기에 너의 하나님 있지 않느냐.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죠. 주를 가까이 하라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을 닮아가죠. 당연합니다. 물질을 가까이 하면은 점점 물질 속에 빠져듭니다. 자신도 모르죠. 그 재미에서 어느 순간 빠져나올 수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면 점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은혜를 배우게 되고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감사를 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겸손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왠지 자기가 교만한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이것이 주를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이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열전, 오늘 벌써 한 3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물을 낼 것인데,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갈 것이요. 너희는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What you think for you things. 새로운 것을 보라고, 제대로 보라고, 주의해서 각성해서 보라고. What I'm going to do.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똑바로 바라보라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이미 그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It is happening already.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일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 you can see, 여러분은 볼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을.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What I am doing now. 내가 일하고 있다고. 없었던 길이 열리게 되는 거, 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이라도 의미 없이 걸었던 길과 다르게 새로운 의미를 갖고 걷는 길, 주님과 함께 걷는 길, 그것이 바로 새 일일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마시고 먹었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 없이, 감사 없이, 겸손함조차 없이 마셨던 물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시는 그 물하고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 너희들이 사막에 강물 속에 새 물을, 내가 내는 새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사야 40장부터 나오는 중요한 구석구석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했었죠. 내가 너를 창조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너를 희히 여기며 언약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언급되어 오다가 오늘 본문 43장에서도 또 한 번 선포된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그 사랑은 눈물겨운 사랑이고, 어쩌면 어리석기 짜지한 눈먼 사랑이고, 아니 어쩌면 불쌍하기 그지없는 처절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정작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그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나갔습니다. 마음껏 살아보려고 다른 곳에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도 해보려고 쫓아갔고,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쫓아갔지만은 그들은 시궁창이에 빠져버렸고, 쓰레기통에 내던지움을 당해버렸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짓밟히는 포로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천년 동안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 입술을 깨물며 참아오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천년 동안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지도 마십시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피 흘리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985년 부활절 때 워싱턴 그 컨벤션 센터에 유명한 한 분이 오셔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 부시, 그리고 많은 유명한 정치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모였던 그 컨벤션 센터 안에 모여 강연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였습니다. 그분이 긴 여행 끝에 와서 강연을 하는, 시작할 때는 엄청난 열화와 같은 환호, 박수, 우레 같은 박수를 받고 시작했지만은 그의 강연이 시작되면서 점점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분위기는 엄숙하고 굳어졌고 그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박수 소리도 없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분이 들려줬던 이야기는 미국이 가지고 있던 병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끝나고 나서 지키자들이 마더 테레사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는 부분은. 그러나 그분의 삶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한 가지 단어로 지적할 수 있느냐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병을. 당신은 지금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해서 예고, 주의, 경고를 했는데 하나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분 그때 레이건 대통령에게 상 받으러 와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유 메달이라는 거. 그분이 이렇게 기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한 단어로 영적인 불감증이라고. spiritual ailment라는 영적인 불감증.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얻어지는 도덕적인 불감증. 이 사실 속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어진 그것의 질병의 하나의 모습이라면, 에일먼트의 병의 하나의 모습이라면, 또 다른 모습은 죄에 대한 무감각. 뭐 사람이 없고 뭐 무엇이든지 좋은 거다할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이 자본주의, 더군다나 미국 사회 속에서 팽배해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잘못된 이슈에 대해서 그것이 병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불감증.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조차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하는 것은커녕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수 있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미국의 한 모습을 그분은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계속해서 하는 말씀인데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포, 이 말씀은 그들이 시궁창에 빠져 있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진 채로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단계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그때였습니다. 상한 갈대였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이었고 불이 아니라 그 그릇만 올라가게 하는, 그래서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는 그런 민족,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그리고 행하고 있다고 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근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게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의 입에는 새 노래가 아니라 탄식이었고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원래 이런 말씀의 연결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참아오셨죠. 그들이 범죄하는 순간에도,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도, 불순종할 때에도 기다려왔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었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내동댕이 치고 버려진 그들의 존재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가 그때 보게 했지 않느냐고, 듣게 했지 않느냐고, 너희들을 깨닫게 하도록, 너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재난, 이런 재앙, 이런 징계, 이런 심판을 해주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세상에서 무서운 거 있죠. 눈에 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순간 불행을 겪게 됩니다. 봐야 될 순간에 보지 못하고 눈먼 맹인처럼 난 그때 못 봤다고 그래 둘러대면서 변명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봐야 될 순간에 보도록 눈을 뜨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의 엉뚱한 우상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런 우상보다도 못하느냐고 탄식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레 같은 천둥 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깨달으라고, 유의해서 보라고, 주의해서 보라고, 오늘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 주변에 이런 사고가 왜 터졌는지, 오늘날 온 세상에 왜 이런 재난이 나타났는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유의해서 보라고.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구원자이고 누가 너희들의 하나님인지를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보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깨달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나이가 먹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교양도 뛰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겸손하고 그런 사람도 더구나 아니죠.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은혜 속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재난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대지 앞에 진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너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일 때마다 정작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던 등을 돌렸던 사람들은 쫓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과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가 있는데, 정작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박찰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히려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멀어졌으면 말이에요, 오히려 좋았을 텐데. 이사야 43장 8절 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11절 14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구원자임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앙이나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불바다로 만드셨고 불을 그 주변에 태워지게 불이 나도록 마치 그런 재난 재앙인 것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그들의 몸 안에 불이 타서 그 속이 새까맣게 잿덩이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훈을 주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런 재난 속에서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 그 역사를 체험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성이란 고난을 해석하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해석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란 이 고난 속에서 견디는 힘,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 고난 속에서 버텨나가는 소망,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자주 쓰러지고 변덕부리며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란 이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겨나가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교훈을 받아가며 겸손을 그리고 순종을 진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견디어 나가는 것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들이 버려진 존재로,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씻어주시고 품에 안으시면서 잔치를 벌이시듯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반전이 나타나는데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4절까지요. 오늘 본문이죠. 아주 중요한 반전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러나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여전히 지금도 참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은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괴롭게 여겼다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도 쳤고 미국 처음에 이민 생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뭐 밤낮으로 교회 다니고 그랬잖아요.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 기쁨이었고 그때 그 힘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다 키웠고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들은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제 이민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알았고, 내 자식들 다 잘 살아가고 있고, 뭐, 이제는 부족한 거 없으니까, 은혜를 향하여 갈망하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죽겠다라고, 야곱처럼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 그 조상을 둔 자손들이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로 괴롭게 여겼습니다. 뭐 주일이면 또 주일이 왔어? 짐처럼 여겼고, 안식일에. 아니, 안식일날 헌금까지 해야 돼? 이건 뭐야? 이 괴롭히는 것을. 그렇게 여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그들은 이런 배반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성령강림주일 절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절기 때마다 헌금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광고 몇 번씩이나 해요. 맥추절기라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성탄절이라고, 감사헌금 특별히 해야 된다고. 그때마다 마음에 좀 부담도 되고 거부도 느낀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지? 그냥 저는 우리 교회는 거의 광고 안 합니다. 그냥 주부에 한번 내면 끝이지만은 이건 절대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봐요. 우리 부모님들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돈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때 대부분 우리 육성회비니 기성회비니 또는 뭐지 수학여행 갈때 돈을 내야 되는 게 많았어요, 학교. 근데 그 돈을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그 돈을 대부분 학교 안 내고 교회다 갖다 줄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성경책을 남겨두었는데 그 성경책을 제가 갖고 왔잖아요. 그 성경책 안에 봉투가 절기 헌금 봉투가 있었고 여성계 헌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여성계 헌금 봉투는 월별로 체크하는 헌금 봉투였고 절기 봉투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추수감사절 또는 맥추절 헌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여겼어요. 부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절기가 찾아오면은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나타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이 하는 일은 날마다 광야에 길을 걸어가는 사막에서 강물을 마시는 새 일이었고 그들의 입의 기도는 그들의 예배는 날마다 새로운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로 귀찮은 존재로 여겼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번제들을 양을 끌고 오지도 않았고 끌고 오면서도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양을 끌고 왔을 것이고 때로는 아예 이건 뭘 갖고 같이 가냐고 양도 끌고 오지 않았고 유향품을 사지도 않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만은 경배를 드릴 공경해야 될 뭔가를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너희들이 왜 우리가 피해자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우리가 뭘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느냐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언제 언약을 파기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포로가 되었고 그래서 노예로 징계를 받고 있는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주십니까? 아니 싫다고 쫓아나간 인간들이 누구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서 달려간 인간들이 누구였는데 이제 와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떠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 정말 그래? 돈을 내어서 유향품을 사서 나이가 가지고 온 적이 있어? 너희 집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산고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내가 솔직히 말해서 거지야?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했어? 내가 배고픈 구걸 하는 사람이야? 배가 고파서 너희들에게 양식을 그리고 그 배부르기 위하여 양을 갖고 오라고 했나 말이야?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처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존귀한 존재로 보배롭고 사랑하는 존재로 포기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그랬다고 이혼을 앞둔 부부가 같이 만났습니다. 별거 중에 남편이 말합니다. 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고 사랑했었다고 이미 포기하고 있는 등을 돌리고 있는 아내가 말합니다. 작정하고 찾아온 등을 돌리면서 당신이 언제 날 사랑했냐고 천년을 사랑해왔던 하나님을 천년을 기다려오며 인내하며 참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우리를 이방인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게 하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붙잡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대부분의 내용은 말입니다. 추석이나 구정이나 그런 절기 때 한국은 많이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오는 자식이 있고 못 오는 자식이 있습니다. 성공한 자식, 출세한 자식들을 자꾸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랑삼아 오다가 그 다음에는 바쁘다고 못 오고 그 다음엔 돈만 붙여주고 그 다음에는 선물 꾸러미 보내줍니다. 이번에 어디로 출장 가야 된다고 할런지도 몰라요. 가족들끼리 휴가 가면서 때로는 혹시 부모님들은 알죠. 이놈의 자식이 오기가 싫어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건 사실은 돈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선물 꾸러미가 아니야. 동네 사람들에겐 그래도 그 자식 왔느냐고, 요번에 너무 바빠서 못 왔는데 이거 보내준 선물이라고 자랑도 하지만 허전하기도 하죠. 때로는 거짓말도 하죠. 어젯밤에 잠깐 와서 올라갔다고까지 둘러대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아프죠. 자식들 얼굴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심지어 어떤 부부는 내려왔다가 앉자마자 일어서려고 합니다. 환경이 마음에 안 맞고 시집 식구가 마음에 안 맞고 그래서 남편을 꼬집기도 하고 눈치를 줘서 빨리 일어나자고 빨리 안 가냐고 어쩌면은 마치 원수집에 온 것처럼 싸우러 온 것처럼 아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서 이혼하는 때가 많다잖아요. 싸우는 때가 더 많다잖아요. 가족끼리 모였는데 역겹다고 아니 말이 안 통한다고 부모님은 알아요. 자식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 자식들을 보면서. 그런데 기뻐하잖아요. 누워있는 자식들, 함께 있는 자식들, 그리고 올라갈 때그 자식들에게 그냥 빈손으로 안 올려보내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이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원삭을 지키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힘을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자식들은 바쁘다고, 아니면은 다른 일이 있다고 핑계 대죠. 부담스럽다고. 심지어 왜 가느냐고 이제는 절규한다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그렇게 할 때가 있죠.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센터, 리서치 기구 기관이 있는데, 바나 리서치 기관입니다. 제일 유명한, 제일 거리 있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왜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가, 특히 젊은이들이 왜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가. 뉴스위크지에도 그 인터뷰, 그 바나 리서치 결과를, 뉴스를 삼은 적도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가. They don't show up at the church. 그들은 교회 가기를, 교회에 나타나기를 싫어합니다. Because they don't think God is showing up at the church.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에 나타나고 보여야 하는데 사람들만 보인단 말이에요. 프로그램만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행사만 보인단 말이에요. 일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기 싫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갈망조차 없었고 그냥 적당히 안식일만 때우고 살았던 그들,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던 그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해야 했고 그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닫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 아니 호세아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남의 사람에게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제한속죄론의 신학적인 조금 논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걸이를, 아내인 것처럼 팔찌를, 아름다운 옷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다른 남자한테 쫓아갔고 우상한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짓이었습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옷을 사주었고 누가 너희에게 먹거리를 주었느냐고, 아니 너희들이 마시는 포도주의 잔을 누가 마시게 할수 있었느냐고, 이 포도원의 농사를 누가 짓게 했느냐라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고, 아니 업신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쫓아갔던 그들, 새로운 반전이 다시 시작이 되죠. 그런 그들,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26절입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회개할 기미가 없었고, 아직도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는 기는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증언하십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 아버지는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이죠. 복음의 가장 핵심이죠. 제사함 말입니다. 제사함.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죄를 도말, 허물을 도말하고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사람들 봐요. 좋은 거 기억하는 것보다가 나쁜 거 기억을 더 잘하고 싸워봐요. 수도 없이 나쁜 것만 아주 뭐 녹음기처럼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억력이 문제 있겠어요? 하나님의 컴퓨터, 이 세상에 어떤 슈퍼 컴퓨터보다가 훨씬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너희의 죄와 너희의 허물을. 호세아가 집을 나갔던 고멜에게 했던 이야기잖아요. 돈을 주고 그 무가치한 노예보다도 못한 그 아내의 값을 지불하고 술집에 있었던 그 여자를 찾아와서 앉혀놓고 말했잖아요. 나도 당신을 사랑할 테니 당신도 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비유로 선포하는 복음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말씀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도 잘못한 것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다 용서를 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 생각해봐. 변론해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한번 따져보라고. 한번 말해보라고. 너희들에게 내가 내 표현이 잘못되었다, 뭔가 잘못했던 말을 지적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마지막 순간에 그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아내, 그 떠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 그러면 한번 말해보라고. 내가 서툰 것이 있어? 그러면 그걸 따져보아서 내가 고치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낭독 우리 프로그램, 우리 포지션, 우리 21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교회의 한반 이상은, 어떤 나무 동산은 거의 다 읽고 다 하고 있는 분들, 더군다나 연세를 드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가슴이 벅찰 만큼 기쁘기도 합니다. 24시간 성경을 읽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고, 24시간 내내, 그리고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연세 기도의 시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두 개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두움이, 사탄이 그냥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밤에 늦게 또는 새벽에 성경을 읽습니다. 어제 새벽에 마가복음 읽어 나가다가 제일 첫 번째 나온 말씀이죠.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그 선포를 듣지 못했고, 그 가운데에 대제사장 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그들, 그들조차도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들, 그들은 충격을 받죠. 아니,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제사함을 받을 선포하느냐 말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사함을 하는 것보다가 일어나라라는 게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으냐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어느 말이 더 듣고 싶어요? 부자 되라, 건강해라, 잘 살아라, 오래 살아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이겨야 돼, 너 끝까지 지키고 이겨라, 이 말 중요합니까? 아니면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너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고 나는 너의 허물을 다 도말 바다 속에 던져버리고 지워버리고 태워버렸다고,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는, 또는 백신을 맞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슬픈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있다고. 내가 감염자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심지어 슈퍼 감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이건 무섭다고. 미국은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감염자가 누구다라는 걸 찾아내고 또 어디서 감염이 되었다 추적해가지고 식당을 문 닫게 하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뉴욕에 갔을 때도 식당마다 꽉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감염된 것보다 감염자 된 것이 더 두렵다라고 느꼈던 한국 분들, 또는 어떤 속에서 있겠죠. 원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유럽에 홍수가 나서 수백 명이, 독일 같은 데는 200명 이상이나 죽었습니다. 그 굉장한 선진 국가에서도. 그러나 죄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 화재가 나고 불더미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산이 다 태워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죄는 태워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남아있습니다. 이게 인류의 문제이고 최고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우리가 변론하자고.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에 있어요? 아니,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온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거부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작 초청하십니다. 오라고, 변론하자고, 죄인들을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도록, 새로운 일을 행하도록, 새로운 길을 가도록, 새로운 강물을 마시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며,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C.S. 루이스가 이야기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하죠. 고통이라는 문제 속에, 책 속에. 그러나 그것을 제 책감, 제 의식 속에서 시달리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립 얀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죄에서 구원함을, 죄에서 사유함을, 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성령께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주는 사건이고 복음의 역사라고 증언합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도말하고 너희의 모든 허물을 기억조차 아니할 것이라고. 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물을 마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새 노래, 잊어버렸던 새 노래, 아니 습관적으로 불렀던 새 노래, 형식적으로 불렀던 노래, 인사치레로 했던 새 노래가 아니라 눈물 속에서, 감격 속에서, 감동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재 속에서 부르는 새 노래, 이번 한 주간도 머무는 자리마다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온 교회에 늘 가득